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윤리학의 기본 원리라는 책인데, 아마 2강 내지 3강 정도의 분량으로 이 책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자유주의적 평등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윤리학을 개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커리큘럼이 어렵다는 분들이 꽤 계셔서 그 중간중간에 빠진 사다리들을 채우기 위해서 강의를 할 예정인데, 이 강의도 그러한 의미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혼자 벌써 읽으시고 정리를 다 하신 분들은 물론 들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1장,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제1절, 윤리학과 도덕. 윤리학이란 무엇이냐? 윤리학은 도덕의 본질과 근거에 대한 철학적 탐구라고 정의될 수 있다. 도덕의 본질. 도덕이란 말을 쓰고, 무엇을 해야 한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라고 말하는 의미는 정녕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의미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왜 A를 해야 한다가 아닌 B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하는가? 그 판단의 추론하는 규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게 윤리학입니다. 쭉 내려가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진실로 윤리학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어떠한 도덕적 판단, 표준 또는 규칙이라도 지지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하는 이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 이런 것들의 진술이 참 거짓으로 나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 아니면 아예 그런 근거조차 없고 사실 자의적인 것에 불과하냐, 이것을 다루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윤리학에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마련될 수 있다면 둘째로 그 근거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12페이지, 다음 가면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도덕규범이란 행위의 규칙이거나 평가의 표준이라고 할수 있다.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느냐,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명령규범 형식으로 내려진 거거나, 아니면 평가의 표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르냐, 그 사람의 동기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표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에서 다섯 번째 줄, 맨 마지막 줄에 다섯 번째 줄. 그러므로 우리는 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 다음에 두 이유가 있다. 그 행동이 도덕 규칙에 의해 요구되거나 또는 금지되는 것이라는 이유와 이그 행동이 주어진 상황에서 평가의 표준으로 판단할 때 좋거나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도덕 규칙 또는 평가의 표준. 이것에 비추어 봐서 어떤 행동을 도덕적으로 해야 하고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4페이지 다음 장 넘어가서 맨 밑에 줄 보면은 어떠한 도덕적 판단, 표준 그리고 규칙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수 있다. 그것은 참된 판단이며 올바른 표준이며 그리고 타당한 규칙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 수정란에 난자의 정자가 이제 착상을 해가지고 수정이 되어서 수정란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무고한 인간의 생명은 희생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절대적인 원리이고, 그것과 충돌하는 임신 여성의 권리는 그에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선하는 권리의 원칙에 의해서 낙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이런 어떤 도덕적 판단을 했다고 합시다. 여기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더라고. 그 규칙들의 상호간의 관계를 판별하는 또 추론이 들어간 것이죠. 그것은 참된 판단이며 올바른 표준이며 그리고 타당한 규칙인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죠. 윤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것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몸담고 있는 문화에서 지배적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규칙들을 너무 반복적으로 암기함으로써 그에 익숙해지는 것에 불과하지 진정으로 윤리학적으로 추론적 규칙에 의해서 그 도덕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반성적 도덕과 인습적 도덕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반성적 도덕이라는 것은 윤리학적 비판적 검토에 의해서 어떤 도덕 판단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해봄에 의해서 도달하는 결과. 그래서 그것이 잠정적인 우리의 이성의 도달점임을 주의하고 있는 그런 이성의 활동의 결과로 드러나게 된 도덕 규칙이고, 인습적 도덕이라는 것은 그것이 참된 판단이며 올바른 표준이며 타당한 규칙인가에 대해서 그다지 의문의 여지 없이 문화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반복되는 어떤 훈련과 또 그와 결부된 이익 불이익의 체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그것을 인습적 도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윤리학은 인습적 도덕감을 설명하는 것이 윤리학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바로 반성적 도덕 규범을 도출해내는, 과제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제2절. 기술윤리학, 규범윤리학, 분석윤리학. 이세 가지인데, 사실 기술윤리학은, 각주에서 역자가 말하고 있듯이 윤리학의 분과라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문화인류학, 사회학, 이런 것이라고 하나 볼수 있겠고, 규범윤리학과 분석윤리학이 통상 윤리학으로, 이야기되는 것이죠. 다만 이 기존의 인습적 도덕을 어떤 자료로 삼느냐, 그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기술윤리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 먼저 과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자료를 과학적 절차를 거쳐 기술하고 설명할 경험적 사실의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현실의 도덕의 경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지하철에 앞에 노인이 서 있으면은 그 자리를 비켜가지고 앉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규범이 있다. 일본에는 없다. 그리고 조사해봤더니 실제로 뭐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더라. 그리고 실제로 그 도덕 규범에 맞춰 행동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과 후회, 그에 따라 행동했을 때 느끼는 자부심, 뭐 이런 태도들로 구성된 도덕적 의식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도덕적 의식을 끊임없이 동기유발하는 체계도 있다. 안 일어서면은 갑자기 야단 맞는 그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그 야단을 치면은 그 야단을 듣는 사람에게만 동기유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위화 효과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경험적인 진술들을 이렇게 경험적 사실의 집합으로서 현실의 도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16페이지 두 번째 문단. 개인이 가진 현실적 도덕은 삶에 대한 그의 경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한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에 대한 이러한 경험적 지식은 현실적 도덕에 대한 과학적 기술이며 설명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세상 현실적 도대에 관한 이러한 과학적 연구를 기술윤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기술윤리학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 도대들이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하게 다른데 그 심층을 이루고 있는 공통된 인과관계들을 뽑아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 조건이 있을 때는 이런 규범이 나오고 이 조건이 이 지역에서는 없을 때는 이런 규범이 나오고 이런 것들도 한번 대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 연구들은 우리가 인습적 도덕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태도와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고 만약 어떤 인습적 도덕의 보편적인 원리들이 각 문화에서 공통되는 것이 발견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규범윤리학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믿을만한 기초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7페이지 두 번째 문단, 철학자들이 현실적 도덕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를 과학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해야 할 사실의 집합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이상적인 도덕을 구축하고 또 정당화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결국 존 롤즈의 구성적 윤리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어떤 도덕의 원리들이 있죠. 도덕 규칙들. 도덕 규칙들이 있으면 그것을 잠정적인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덜 확고하게 믿고 있는 도덕 규칙들과의 관계들을 살펴보고 그런 확고하게 믿고 있는 도덕적 규칙들과 그렇지 못한 규칙들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두어킨도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특수한 이해관계나 지역적 특색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신념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정하고 그 신념에 대한 가장 최선의 해석이 무엇인가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성적으로 어떤 정치철학적 원리나 규범윤리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실의 도덕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인과관계가 어떻다, 뭐 마빈 해리스처럼 뭐 유물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한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도 아니고 도덕 추론을 하기 위한 그리고 제대로 된 도덕 추론의 기반을 잡기 위한 정당화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문단, 철학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현실적인 도덕의 자료를 단지 자기의 비판적 반성을 위한 출발점으로서만 관심을 가진다. 만약 철학자가 도덕 판단, 도덕 표준, 그리고 도덕 규칙의 본질과 근거를 탐구해야 한다면 그것들은 현실적인 도덕적 판단 표준 그리고 규칙과 몇 가지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철학자는 도덕을 전혀 다루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덕 규칙을 추론하는 원리를 철학자가 발견해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발견해낸 원리에 따르면은 사람을 아무 때나 다 죽여도 되고 역시 강자가 최고다 뭐 이런 식의 약육강식식의 도덕규칙을 낸다면은 그것은 전혀 도덕을 다루고 있다고 보지 못하겠죠. 최소한 무고한 인명을 살인을 하지 말라 정당방위 상황에서는 방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하게 노동을 투입해서 나온 공동 결과물들은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규칙들과 몇 가지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가질 필요는 없을 뿐더러 또한 실제로 구체적인 점까지 하나하게 세세하게 갔다면 그것은 비판적인 규범 윤리학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행위 공리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의 말에 의하면은 사형, 린치가 횡행하고 있는 남부에서 흑인 청소년 3명이 백인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지금 잡혔는데, 배심원들은 그 흑인 청소년들의 무죄를 거의 확신하는데, 그들이 만약에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죄로 판결이 난다면은 지금 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적 린치가 횡행해가지고 지금 흑인이 30명이 넘게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무죄가 나오면 얼마나 더큰 사적 린치가 더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목숨은 3명이다. 그래서 청소년들 억울하게 유죄 판결받고 뭐 사형으로 하거나 평생 감옥에 있었거나 억울한 일이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유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어떤 재판에서 무죄면 무죄지 뭘 유죄로 하냐, 이거 억울하게 처벌받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우리의 현실 도덕 감각과 배치된다고 해서 그것을 도출해낸, 배치되는 결론을 도출해낸 행위공리주의의 규칙이 전적으로 반정돼서 기각돼 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의심을 가질 만한 자료에 불과하고, 그에 반대되는 어떤 도덕 규칙, 즉 언제 어디서나 실체적 진실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한다라는 규칙을 정당화하는 다른 구성적 추론을 보이지 못한다면은 그것 자체만 가지고 기각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끊임없이 비추어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공통된 추상적 원리에조차 다 모순되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그 규범은 그 철학자의 도덕 판단, 도덕 규칙은 기각될 수밖에 없겠죠. 18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이상적인 도덕에 관해 반성할 때 철학자는 정확하게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가? 그의 주요한 목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도덕 행위자들에게 타당한 도덕 규범의 일관된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 철학자는 일관된 체계, 일관성이라는 것도 중시하고 또 체계라는 것도 중시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케이스는 다르다 해서 다른 그 특수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 특수성에 의해서 막 동어반복적인 언류를 함으로써 언류, 상징 뭐 이런 것들을 막 동원해 가지고 나름의 동어반복적인 순환 논리 담론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도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인섭적인 도덕 판단자들이지 도덕 철학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A 케이스에 적용되는 것과 B 케이스에 적용되는 것은 뭐 차이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달라지는 그 추론 자체도 다른 경우에 보편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케이스 한 경우만 다르게 생각하고, 그와 유사한 뭐 가상적 사례에서라도, 그와 유사한 가상적 사례에서라도 절대 쓰이지 못하는 그런 예외 규칙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일관된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18페이지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줄, 철학자는 어떤 도덕적 기준의 체계가 도덕행위자로서의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판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덕의 궁극적 기초를 탐구한다. 뭐 말은 어렵게 해놨는데,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도덕 규칙들 가장 구체적인 규칙들은 세상에 참 많다. 그렇지만 그 규칙들이 서로 상충할 수도 있고 여러 문화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개인 신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어느 규칙이 우월하고 어떤 규칙이 열등하고 그 규칙들을 상충할 때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보시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궁극적 기반을 탐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의 기본적인 목적은 실제로 어떤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신념의 참 거짓을 탐구하는 것이 된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도덕적 신념의 참 거짓을 탐구한다기보다는 어떤 도덕적 신념을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고 이건 너희 세대도 가져라 뭐 이런 것을 공부하고 있죠. 19페이지 근래에 와서 도덕 철학은 두 분야로 구분되었다. 동그라미 1 규범윤리학이 그중 하나이고 또 다른 분야는 동그라미 2 분석윤리학이다. 또는 메타윤리학이다. 세 줄 내려와서 분석윤리학이 하나의 독자적인 탐구 분야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규범윤리학의 목적과는 대조가 되는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분석윤리학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도덕적인 논의의 의미론적, 논리적, 그리고 인식론적인 구조를 분명하고도 완전하게 이해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윤리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규범윤리학 즉, 추론이나 논쟁, 사고에는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해봤을 수 있겠지만, 분석윤리학에 대해서는 접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석윤리학은, A라는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진술, 그 진술의, 인식론적 구조, 의미론적 구조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분석윤리학자는 그것은 나는 A를 사람들에게 권장하고 싶다. 또는, 아, A가 좋아. 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것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일상 언어의 어떤 의미 구조들을 탐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0페이지. 일반적으로 분석윤리학의 과제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진다. 20페이지 한 10번째 줄에 보면 첫째는 도덕적 논의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고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해야만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 도덕적 논의에 사용될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이거를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덕적 신념이 참이냐 또는 거짓이냐를 볼수 있는 추론의 규칙과 인식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리주의라는 게 있어서 공리주의 신념을 쉽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유용성의 원리, 최대 행복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 원리가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참이라고 하는 추론의 규칙이 잘못되었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기도 한다는 것이죠. 과연, 거기서 행복이라는 것을 본질적 가치라고 하는데 행복이 과연 본질적 가치가 될수 있느냐, 또는 행복이라는 좋음이라는 영역의 것이 옳음이라는 가치의 것으로 옮겨 넘어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검토하는 것이죠. 첫째 과제의 목적은 도덕 언어 속에서 가장 좋다, 옳다, 의무, 그리고 해야 한다 같은 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도덕적 확신을 표현하고 행동을 규정하며 성격과 동기를 평가하고 무엇을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숙고하며 그리고 그들 자신과 타인이 한 행위를 평가할 때 도덕 언어를 사용한다. 분석 윤리학의 첫째 과제는 바로 이러한 도덕적 개념들의 분석이라고 할수 있다. 다음 문단, 분석윤리학의 두 번째 과제는 도덕적 추론의 논리에 대한 분석이라 할수 있다. 여기서 철학자의 임무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에 관한 찬반 양론에 대해서 도덕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또한 어떤 도덕 판단에 관한 소용과 거부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려고 할 때, 나는 A라는 도덕 규칙을 지지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 말했을 때, 이 수반된 논리적 규칙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명백히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명백히 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비판하는 것은 또다시 규범윤리학의 영역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규범윤리학과 이 분석윤리학의 두 번째 과제가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2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첫 번째 문단 중간쯤 따라서 분석윤리학의 두 번째 과제는 그 자체로 볼 때 이중적이다. 하나는 도덕적 진리 또는 도덕적 지식과 같은 것이 애초에 존재하냐? 아예 그런 건 없냐? 도덕적 진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 하늘의 석판에 그런 도덕 규칙이 적혀 있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검증 반증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것은 뭐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다 우리의 어떤 인식 구조 내에서 도덕적 진리라는 영역을 하나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만약 다른 하나는 만약 우리가 후자의 입장을 택한다면 즉 만약 도덕적 진리 또는 도덕적 지식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요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 요 다시 붙은 것은 도덕적 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추론 규칙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그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정말로 메타적인 질문이죠. 도덕적 신념 진위가 확정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이 있는가? 도덕적 진술은 검증 가능한가? 이런 말들은 검증 가능한가? 이 말 의미 자체를 다시 밝혀야 되고 도덕적 신념의 진위, 이 진위가 과학적 신념의 진위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를 또 확정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다 다루는 것이 분석윤리학이다. 21페이지 마지막 문단 세 번째 줄 보면 분석윤리학은 규범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한다. 그래서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근데 뭐 그런 거와 관련된 그 기술윤리학적으로 보면은 아 한국에서는 사생활을 마음껏 침해하고 있구나. 범죄 그 피의자가 되면은 검찰이 그 사람 이름으로 지금 도착되는 편지는 다 까볼 수 있다. 또는 뭐 부모님들은 자녀의 편지나 일기를 다 까보고 있다. 그리고 도서 안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남이 무슨 공부하는지 이렇게 쓱 넘어가고 보고 고시원 총무는 그 고시생들한테 생일 축하해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아니 생일을 어떻게 알고 그 명부를 다 뒤져서 본다. 뭐 전혀 이 한국에서는 사생활이 없구나. 이걸 기술윤리학적으로 이제 기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규범윤리학적으로 사생활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 침해되어서는 안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은 정치인이 자기가 뭐 군대를 3년으로 늘려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사실 군대를 안 갔다 왔다. 근데 이건 내 문제니까 이건 공개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왜 어떤 경우에는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공개해야 되는가? 그러면 연예인이 뭐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이런 것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런 것을 막 쫓아다녀 가지고 취재할 권리가 언론에 있는가? 그러면 공공의 인물이라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서 사생활이 제한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 규범윤리학이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이유에 따르면은 정치인이 자신의 어떤 공적인 신뢰성이나 진실성,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사생활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것은 공표되어야 하지만 연예인이 연애 활동을 하는데 자기들이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측면의 뭐 연애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공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고 지금의 어떤 현실 도덕과는 다른 결론을 도출했어요. 다음으로 메타윤리학적으로는 분석윤리학적으로는 애초에 사생활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 당위의 어떤 표현 방식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는 단순히 사생활을 침해받고 싶지 않는 생활이 더 이렇게 선호할 만하다는 그 사람의 욕구를 나타낼 뿐인가? 아니면은 그 여러 진술 사생활 침해도 된다 혹은 침해하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 진술의 진위를 또는 우열을 판별할 방법이 있는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는 메타 윤리학이 다루게 된다는 것이죠. 잠시 쉬고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